소신대로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표준 세번역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16절 제가 합니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여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18절 같이 합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15번째 시간 제목이 블루오션입니다. 푸른 바다. 제가 부산에서 와서 바다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해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월드에서 블루오션이란 이야기를 어떤 때 쓰는가 하면은 그저 조그만 데 있다가 거기에서 경쟁하는 데서 복닥거리고 있다가 그 경쟁 차원을 넘어서서 넓은 데로 가서 그 지역을 넓히는 것, 이것을 블루오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말씀 보면서 좀 그 스케일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깊어지려면은 산이 많은 동네 가서는 돋닦고 깊어지는 데가 많고요. 그런데 너무 깊게만 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깊은 사람들끼리는 송곳처럼 찔러요. 그래서 때로는 바다에 가서 넓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바다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산은 우리를 위압되게 하지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가 놀러 갈 때도 그렇고요. 웬만하면은 음양처럼 섞어서 묶어서 가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렇게 우리 뉴욕 아카데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오신 다음에 초원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골프를 하신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제 설교가 좀 뾰족한 설교인데 듣고 난 다음에 넓은 데로 가서 푸근하게 하고 오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넓은 데로 이렇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맞춰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약속의 땅을 얻는 과정. 얻기까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땅을 얻었나라는 것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땅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분배하는가, 나누어지는가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렇게 그렇게 애태우던 그런 결혼을 했다 이겁니다. 막 결혼했어요. 얼마나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라기보다는 사랑과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사는 건 그때부터라고요. 저희들이 이 장소 오기까지 정말로 얼마나 구비곡절해가지고 이 장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아원도 주시고 여러가지 많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호수아서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뒤로 갈수록 분배하는 문제입니다. 이 분배하는 문제가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땅을 점령하기까지 한 마음이 되는데 분배에 가면은요 이것이 달라져요. 실험을 해보면요 아이들에게 그냥 사탕을 하나씩 딱 주면요 애들이 자기네들이 수고한 것도 아니고 심리학에서 다 해본 거예요. 저도 실험해봤습니다. 사탕을 주면은 자기네들이 수고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주고 나면은 모두가 해피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탕 하나만 더 가지고 그 자리를 불행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다 하나씩 주고 난 다음에 한 명에다가 그냥 하나 그냥 줘요. 그럼 조금 전까지 행복하게 아주 사이좋게 사탕을 먹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It's not fair. 왜 자는? 차라리 있던 사탕을 어떤 애는 화가 나니까 먹던 사탕을 집어던지면서 안 먹어도 좋으니까 쟤한테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눌 때에 하필이면은 여호수아서에 있어서는 나눌 때에 왜 악사 그 이렇게 갈렙의 딸 악사라든지요 또는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나누는 거를 갖다가 해주게 해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자를 특별 대우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거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세워가는가? 가지지 못하고 거기에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주변인들 어떻게 보면은 이민자들. 그래서 성경은 이민의 이야기가 많은 거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이민 와서 보시면요. 아무튼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이민 와서 공항에 내리면서 이렇게 슈퍼마켓 가서 하는 순간부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나의 무능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저 말 안 해도 저절로 겸손해져요. 겸손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겸손 자체가 너무 그냥 겸손이 라이프스타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을 돌아보라라고 했을 때 이 땅을 누구에게 주는가? 사회적인 약자들, 거기에 대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만들어 주시는가 하는 걸 보았다면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는요. 이미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갑에 속한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주도적인 입장에 서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와 요구를 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진 자입니다. 선생은 학생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진 자고요. 이 교회에 하루라도 먼저 왔으면 늦게 온 사람이 기득권을 가진 자고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의 기득권을 가진 자고요. 우리는 다 두 가지 입장을 같이 가지고 있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것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것 가지고 있지. 사람마다 이것이 두 가지 입장을 같이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들으실 때 아유 나는 아니고 그래 누구 조집사 장집사 김집사 아무튼 뭐 이렇게 집사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양쪽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대와 요구를 하시는지 네 가지 순서입니다. 갈등, 개척, 나눔, 촉매. 갈등, 개척, 나눔, 촉매 이 네 가지 순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뒤에는 갈등이 따릅니다. 취득하는 성취 뒤에는 뭘 가졌다는 것 뒤에는 분배의 갈등도 같이 예측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롯이 창세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서 이집트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무튼 그 땅에서 상당히 부정한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냥 다 주세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정작 와서 보니까 땅에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양떼, 소떼, 목축떼가 너무 많아요. 목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리고 롯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위에서는 점잖해도요,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실무자들끼리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두 사람 사이에 땅이 갈라지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겠다고 선택을 하고요, 롯에게 네가 좌로나 우로나 어느 땅이든지 가라 그랬을 때에 롯이 딱 저쪽에 동쪽을 바라보니까 그쪽이 애굽 땅 같고 그리고 에덴 동산 같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그 기준이 에덴 동산이라는 기준이 자기가 애굽 땅에서 출세하고 잘 됐던 그 기준으로 갔기 때문에 그 땅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세상의 조건을 기준으로 가고 나니까 그 사람이 롯이 그 땅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입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풍요를 경험하십니까? 무언가를 가진 것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분쟁을 예측하고 성공 뒤에 갈등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예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우리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다 찾진 않겠지만 제가 그 툭툭 던지고 갈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금 열두 지파가 왔는데요, 그 중에서 두 지파하고 나머지 헬프 지파는 가나안 땅 넘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쪽편의 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곳에 있겠다 그래요. 그 대신에 군대는 가서 수고하게끔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 있다가 또 그 말씀 보겠고요. 나머지 아홉 지파하고 반 지파, 나머지 나인 앤 헬프예요. 그 지파만 와서 이렇게 땅을 가졌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요, 땅을 가진 지파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땅을 다 가졌더라, 정복하였더라 했는데 또 나오고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전쟁은 이겼지만은 전투는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큰 전쟁을 할 때는 온 열두 지파가 힘을 합해서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이랑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숫자가 많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땅이 많은 쪽을 차지하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 서로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난 다음에 형평의 원칙은 숫자가 많으면은 많은 땅 쪽을 택하고 작으면 작은 땅 쪽을 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넣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나머지 땅의 영역들을 개척해서 점령해서 가는 것은 각 지파들이 자기가 그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희들이 친교하는 것도 우리가 1년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수고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 하시면은 나머지 분들이 같이 이렇게 쭉 해서 같이 우리가 수고하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와 여호수아를 보고 깊이 묵상한 다음에 친교팀과 아울러서 그런 계획들을 같이 하고 계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실제로 이 당시에 이 땅을 가진 사람은 요셉 지파가 와서 그 땅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그 땅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자기 땅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두 지파밖에 없어요.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 외에는 나머지 18장 가서 읽어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답답해가지고 왜 땅을 다 나눠준다고 했는데도 왜 안 가고 있느냐 해서 2차 정탐꾼을 보내요. 땅을 새로 또 자를 재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전투를 하는 일들을, 두 번째 여호수아 정복기가 18장부터 나와요.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서 땅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요셉이 내가 가진 게 작다라고, 두 번, 우리는 숫자가 많아서 두 번 제비를 뽑아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아까 제가 캔디 말씀드렸죠. 하나 가지는 옆에 있는 두 개 가지니까 속이 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되면 딴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랬느냐? 그 주된 이유가 숫자입니다. 민수기 26장은, 그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요, 민수기 첫 장 부분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합니다. 하고 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나서 38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인구 조사를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유다가 지파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은 남자들의 숫자예요. 주로 따지는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76,500명이고요. 요셉 지파가 므낫세가 52,700명, 에브라임이 32,500명. 그래서 요셉 족속을 합하면은 85,200명입니다. 다른 지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다른 지파들은 숫자가 작으면 한 2만 명 선이고요. 많으면 한 5만 명, 보통이 한 4만 명 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는 숫자가 기본적으로 1.5배에서 많으면 2배, 3배까지 많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에 의해 가지고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는 고대 전쟁에서는 어느 지파보다 먼저 이 사람들이 땅을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숫자가 많아서 그래요. 태어나기를 유다 집안에 태어나서, 태어나기를 요셉 집안에 태어나서 남들보다 나은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별 3개짜리 있는 그룹에서 그 사람이 이제 후계자가 세워진다고 이렇게 용용하는 분이, 원용이라고 용용 죽겠지 제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고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이렇게 수업 과정 거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것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청년 실업이 없어서 산포라고 그러는데, 결혼과 직장과 출산을 포기한다는 계층들이 이렇게 많아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남자가 세워갈 수 있는 시대가 점점점 줄어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에 저기 이번 주에 이코노미스트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커버 스토리가 저기 The Weaker Sex예요. 그러니까 저 약한 성,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약한 성이 약한 자예요. 그대 이름이 남자예요.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것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계에서 그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게 있겠지만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이 좀 있다가 그 나이에 기업에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태어날 때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저 궁극적으로는 내가 가진 좋은 처지와 행복은 내가 혼자 잘나서 또 내가 혼자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부모는 내가 선택해서 오는 거 아닌 것처럼요. 그런데요, 남들보다 더 먼저 그 정도 갖추었으면 정착하고 살면 되는데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 유다 지파보다 인구 대비 공평치 못하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개척이라는 것은 본질상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듯이 정지하면은 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안주하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은 제자로 사는 것과는 이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맞아요. 갈릴리 시골 출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간 사람 몇 명 있겠어요? 그 시골 어부들이 땅끝이 어둠해요. 기껏해서 베드로가 전설에 따르면 로마까지 와서 이렇게 순교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간 거예요. 나머지는 그 동네에서 이리저리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땅끝까지 가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순간까지 어느 순간도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그거를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세대는 가다가 그 길 땅끝 바라보다 죽고 내가 죽었으면은 그 다음 세대한테 너는 이것을 계속해서 가라고 가고 가라고 가고 해서 오늘까지 그 땅끝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그 끝에 와 있는 것이고 우리도 내가 주님이 가라고 한 땅끝을 내 당대에서 멈추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찬송 부를 때라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민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가지신 것이 돈이든지 간에 재물이든지 간에 건강이든지 간에 또는 뭐 저기 내가 가진 재주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그것 자체가 복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지 복은 그것이 내 손을 떠나면서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그때가 왔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가졌다고요. 돈 많이 가졌다고요. 아이고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님이 제 대학교 가는 공납금을 이렇게 주는데 제 평생 처음으로 한때인가 생각해보니까 십몇만 원, 이십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저를요. 돈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는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금 봉투에 넣어서 거기다가 주머니에다가 핀을 꽂아가지고 하도 잘 잊어버리다니까 핀을 꽂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문에서 다지고 문에서 다지고 저는 그때에 제 평생에 있어서 그 돈 20만 원인가를 가지고 있어 보니까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도둑처럼 보여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내 돈만 바라보는 것 같아.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손을 그 돈 있는데 봉투에 딱 얹고 누가 보더라도 나는 여기 돈 있습니다. 소매치기 룩겜미 완목타임 날 좀 보소 하는 거예요. 아유 그 돈을 가지고요. 그저 학교 있는 데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저 사람 들어오면 저 사람 누가 내 옆에 앉는 게 불안해요. 버스 뒤에 앉았다가 누가 도둑이 와가지고 내를 협박하면 도망갈 때도 없겠고 중간에 앉았다가 운전사 뒤에 앉았다가 몇 번을 옮겨 다니면서 버스를 내리고 나서 아이고 돈을 주고 나니까 얼마나 사는 게 즐거워지고 아침인데도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그래서 저는 돈은 없지만 돈을 남들 돈 벌게 하는 거는 하게끔 합니다. 그때예요. 그냥 가졌다고 했어요. 그거 자체적으로 나에게 행복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젊었습니까? 건강합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어떻게 쓰여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복이 될까 안 될까라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요셉 지파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이야기야?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유산으로 가지게 합니까? 이 말은 일견 맞는 말 같겠지만은 당장 이어지는 18장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제 지파들이 아직 자기 땅이 없는 형제 지파들이 베냐민, 스부어,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에서 일곱이나 있고 근데 요셉 지파가 자기 몫이 모자란다고 더 요구하는 것은 없는 자들은 설 자리도 주지 않는 그들만의 세상에서도만 통하는 갑들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별들끼리 별자리 다툼을 벌리면은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전쟁하러 갈 때 뭔가 그래도 큰 집이 뭔가 평안해야 가서 이번에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부자와 그 다음 부자끼리 싸우고 있는데 나머지 내한테 순서가 돌아오겠어요? 가화만사성이라고 다 말하는데 그보다 약한 지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강 건너 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진 숫자의 힘으로 남을 경쟁해서 누르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일, 큰 무리의 힘을 빌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라는가 하면 네 말이 맞다. 네가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그렇게 숫자가 많아졌니?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똑같은 파이를 이것 자르면은 내나 저 사람 것 더 작아지는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나마 그 파이도 없는데, 한편으로 맞지만은 그것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영역을 더 넓히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니? 산지를 가서 개척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잘된 것은 하나님이 복주어서 잘됐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너를 복주신 하나님이 내가 그 길로 갈 때 함께하지 않겠니? 여러분, 기존 그룹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블루오션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위한 파이를 더 크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저 쥐꼬리처럼 작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카데미를 이렇게 주셨을 때, 썸머스쿨 주셨을 때에 7년 전에 주셨을 때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국 애들만 안 한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중국말로 번역했고 베트남말 번역했고 스페니쉬 번역했고 일본말까지도 번역했습니다. 몇 명이 왔느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넓혀서 거기에 필요한 걸 하겠다는 저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야예요. 우리는 거기 안에서 이 사람 거 뺏어서 마치 고무풍선에서 여기 꽉 누르면 저기 꽉 나오고 내나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은 큰 천막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Our God is God of a bigger tent.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천에서 8년 동안 있었을 때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우리 하는 거 보고 유아원 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 순간에, 그전에까지는 거기서 하고 싶었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했던 말씀이, 그분은 평생을 유아원만 하시다가 여자분이신데 유아원을 뉴저지에서 5개를 하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똑같은 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저희들이 떠나겠습니다. 축복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소를 2년 전에 오게끔 하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지만은 그분이 주신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는 것이지, 여러분 시시하게 쪼잔스럽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포부와 하나님이 주신 시야를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가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후회 없이 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치졸스럽게 들어가서 그렇게 인격과 신앙의 정조를 팔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산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척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블루오션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거기서 지금 있는 것, 남의 것 빼앗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무엇인지, 주신 목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조금 두렵고 떨리더라도 그 자리로 나가실 때에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땅이 좁게 느껴지면은 그것을 계기를 삼아서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영토를 개척하는 모험과 희생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이런 면에 저런 면에 내가 더해진 복의 수혜자라면은 복의 조건에 기대어 고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을 먼저 채우신 것은 그 잔을 기울여서, 그죠? 남진의 빈 잔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네. 다른 사람들의 빈 잔도 같이 채워달라는, 말하자면 복에 잔 돌리기를 해달라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좋은 입장을 가졌으면은 고난에 앞서 더한 책임이 따르며 이런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입니다. 자기 소비적인 개인적인 성취로는 주님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초심의 빈잔을 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한국 신문에 자꾸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도 배우기 힘드는데 혀꼬부라져 힘드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프랑스 말이라서 한국 사람 수준이 너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노블리스가 아무튼 노빌러티, 그러니까 귀족들의 그 의무가 뭐 가진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러는데 아유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맞습니다. 하물며 크리스찬에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한 파일을 넓히고 있는가? 지경으로 먼저 자신을 보내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힘이 나와요. 제가 아는 그 프라미스 킵볼의 그 코치를 했던 그분이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영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요 저기 그 이렇게 덴버에 있는 그 이렇게 덴버가 무슨 주죠?
콜로라도.
오 마이 갓. 이렇게 콜로라 유니버시티 풋볼 그 코치로 있었는데 네브라스카 주 이렇게 풋볼 잘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한 번도 어웨이가 그쪽 경기 가가지고요 한 번도 경기를 이겨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은 계속 올라가고 자기네들은 별로 경기가 안 좋고 그랬을 때 그 코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거기로 갈 때 이때까지 역사상 한 번도 어웨이 그쪽 타지 경기가 이겨본 적이 없는데 전부 이번에도 가서 징크스가 있으니까 다 질 것이다 이랬을 때 그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그 풋볼 공을 하나씩 줬대요. 공을 하나씩 주면서 비행기 떠나기 전에 주면서 거기다가 이름을 적는데 네가 그 사람 너를 위해서 경계하지 말고 그것이 너의 걸프렌드가 됐든지 너의 엄마가 됐든지 너의 누구가 됐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경기할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네가 비행기를 떠나기 전에 그것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전화해라. 내가 며칠 있다가 네브라스카 대학과 경기를 할 때 그 경기는 내가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경기니까 지켜보라고. 그러고 나고 난 다음에 전부 그 경기 선수들이 그 이름을 적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을 자기 집에다가 다 보내고 전화 다 걸게 하고 출발했다. 누가 이겼을까요? 졌으면 제가 말 안 하겠죠. 역사상 처음으로 콜로라도 대학이 네브라스카 대학을 그쪽 홈에 가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게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만 바라보고 내 새끼, 내 가족 이것만 하면 힘이 나올 줄 알아요. 참 오해입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차 운전해서 가는데 내가 암만 운전 잘해도 옆에 차가 들어오면은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내 반에 있는 우리 아이 반에 있는 그 옆에 아이들도 같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마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 호프 커뮤니티라고 말한 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뉴 호프 마을 교회예요. 저는 목사이지만은 더불어서 제가 말 안 하는 저의 타이틀은 저 혼자 주는 타이틀은 마을에 있는 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 오지랖이 넓다 그렇지만은 왜냐하면은 저 마을에 저 사람이 안 되면 우리도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이 자기 혼자만 그저 젓가락 꼽듯이 꽂아갖고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심장이 되는 곳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커요.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토지 문제는 내재되는 갈등의 표출입니다. 창세기를 기억하신다면 야곱의 열두 아들 중 가운데서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비의 첩과 동침해서 장자권을 상실해요. 그러나 이남이 시므온이고 삼남이 레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한 마을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재산을 뺏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남과 삼남이 장자권에 대해서 권위를 상실해요. 유다가 사남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런대로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목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대해서 대칭각을 세우는 집안이 누군가 하면은 레아를 통해서 그 야곱의 첫 번째 부인 아닙니까? 레아를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유다가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부인 라헬을 통해서 장자는 누군가 하면 요셉입니다. 아들 숫자로 따지면 11번째 아들에 가깝지만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래도 장자고 이집트로 올 때 전부 여러분 미국 오셨을 때 여러분 초청했던 집 있잖아요. 가족 초청했던 집. 말하자면 그 집이에요. 나머지 집들은 요셉이 다 초청해서 왔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서열로 따지면은 아닌데 뭔가 장자의 역할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이 두 집안 사이에서 서로 간에 대칭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내재되는 경쟁 심리가 이 두 집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는 굉장히 폭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북쪽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지파를 확 몰아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 집안에 있던 갈등의 구조가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집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요셉 지파가 그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인구 대비해서 너무 과하게 많이 배분되었다는 지적은 사실은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나눔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나누는 결단으로 세워지는데 지금 성경 읽어보시면요. 거기 19장 9절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자손의 유산 가운데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유다 자손 너무 많이 가졌어요 한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 자손은 그것 가지고 내가 더 가져야 돼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가진 사람이 더 가지는 것이 아니고 안 가진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 근데 시므온 자손에게 주라 그럽니다. 왜 시므온 자손인 줄 하면요, 똑같이 민수기 26장 읽어보시면요, 다른 지파는 아까지 본 대로 7만 명 8만 명인데 시므온 지파는 출애굽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사람도 5만 5천 명 선이었어요. 지파 숫자가. 그런데 광야에서 뭔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숫자가 제일 작습니다. 2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봐야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시므온 자손은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유다 지파에게 네 땅을 나누어서 줘라 그러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처음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 가지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저희들은 한국말 쓰고 있고 2세들이라든지 1.5세 다민족들이 있는 그쪽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사도들이 주축이 된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과부의 사정들을 말이 통하니까 그쪽들을 더 많이 히브리파의 말 쓰는 사람들을 더 많이 알아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말이 다르니까 누구 사정이 누구 쓰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월이 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헬라파에 있는 유대인들이 불평이 나옵니다. 아니 왜 우리 쪽에 있는 과부들은 별로 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이러느냐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요즘 교회랑 이야기가 비슷하다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지요. 없으면 내나 인간들의 집단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집사 제도를 만들어요. 거기에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고 하는 일을 위해서 집사를 뽑아라. 그리고 나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고 확 줘요. 그런데 뽑은 사람들 이름을 보시면은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헬라파 사람들에게 전부 할 수 있던 권한을 완전히 줘버려요. 줘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그 일만 전념하리라고 선택과 집중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흥황해지고 교회가 완성,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졌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저희들이 밖에서 예배 보신다고 좀 힘드신 것도 있었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왜 본당의 좋은 예배당을 영어권에다가 주고요, 왜 여기로 내려왔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지요. 브렌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밖에서 예배 보는 거 너무 멋있게 보여서 내가 너무 I envy you guy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워할 때가 좋아, 부러우면 지는 거.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는 1세들이 우리가 좋은 데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영어권이 밖에서 있을 때 가서 나는 밖에서 그랬으면 I envy you 이랬으면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기분이 어땠을까? 현재까지는 그래도 한옥권이 조금은 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보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리더의 힘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응당 누릴 수 있고 행사해 있는 권한을 자기와 같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원리는 누가 제일 많이 희생하는가? 사랑의 세계에서는 희생하는 자가 최고의 영향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실력은 사랑의 실력이고 희생의 실력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희생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희생하려면은 억지 춘향이란 말도 있는데 아마 그 사람에게 천국은 천국 같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희생해야 되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희생하고 나누고 베푸지만은 그 맛을 모르고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늘나라 가서도 움켜쥐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서브를 받아야죠. 양로원 가보시면은 중환자실 가보시면은 누가 제일 많이 서브 받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행복하게 보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희생만 하고 살아갈까? 화가 난다, 화가 나. 억울해. 천국을 위한 준비하시는 줄 아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맨 마지막 아직 안 끝났어요. 맨 마지막 거 하고 끝납니다. 총매입니다. 총매는 작은 것이지만은 이어지는 chain reaction, 연쇄 반응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전기로 말한 어댑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시키는 총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역할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요셉 족속에 대해서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봐주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개척해서 가라라고 몰아붙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속한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개척을 위한 총매의 역할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개척의 총매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친족들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자기 집은 내어놓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도 빌릴 때 마음과 줄 때 돌려줄 때 막 이자 아니고 원금만 돌려주는데도 왜 그렇게 아까워요? 왜 이렇게 속상해요? 왜 이렇게 쪼잔하게 돈 줄 건데 왜 그러느냐고 뭐 이러면서 괜히 짜증을 내요.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안 빌립니다. 유다 지파에게 자기 지분을 내려놓도록 권고를 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었고 유다 지파에게 자기 땅을 가장 미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양보하라고 권면하고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가진 자들끼리 더 가지기 위해서 서로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골고루 나누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로 하여금 공평하게 약한 자들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게 하는 긍휼의 역사를 베푸는 긍휼의 촉매제, 공의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이거 하고 나니까 18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나머지 일곱 지파가 용기를 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음 주에 하겠죠. 일곱 지파 불러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거냐고, 가만히 있으면은 유다 지파 거 때려 놓을 줄 아느냐고, 요셉이 그거 놓을 줄 아느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가서 쟁취해라고 밀어보냅니다. 용기의 청매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끝없이 자기를 내어놓아 총매 역할의 연쇄 반응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호수아에서, 요셉에서, 유다에서 나머지 일곱 지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총매제 역할을 하도록 주님이 부르십니까? 그렇게 안 부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그 역할이 있어서 부른 것입니다. 그 역할 찾으셔서 제 목소리, 제 자리 감당하셔서 정말로 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의 촉매제를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셨으니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